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선택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달 좀 넘은 한두 달 전에 야곱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제 야곱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야곱의 선택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또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8장 10절에서 야곱이 부엘세바에 있었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기 위하여 아비의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떠난 이유는 아비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하여 피신하다시피 간 것이죠. 어머니 리브가가 그 아들들을 잘 알잖아요. 에서를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잠시 동안 그 오빠가 되는 라반의 집으로 이제 피신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아비의 집을 떠나게 됐는데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여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이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잠을 자다가 이제 꿈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28장 15절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야곱이 어쨌든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한 구절에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네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꿈에서 들은 이제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이전의 상황과 이제 달라집니다. 16절 말씀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일은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은 이제 알지 못하였던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 이제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는 혼자인 줄 알고 외롭게 두려움을 가지고 그 여정을 시작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더 이상 외로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두렵지도 않은 것입니다.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2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길을 떠나라고 하는 그 이 말의 원어의 뜻은 그의 발을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이제 힘이 난 것이죠. 무거운 이제 발걸음이 아닙니다. 그의 발이 가벼워져서 힘차게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적지인 하란에 도착하게 되어서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에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하게 되고 라헬은 이 야곱의 말을 듣고 집으로 달려가서 아비 라반에게 전하게 되죠. 이때 라반이 말하는 것이 29장 14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효력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이제 만나고 이제 그곳에서 얼마 동안 함께 지냈다고요? 한 달을 함께 지냅니다. 사실 이곳으로 올 때에 그 어머니 리브가가 몇 날 동안만 잠시 피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낸 것이거든요. 27장 44절에 보면은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보다도 자식을 잘 아는 이 리브가가 형에서는 며칠 있으면 그 화가 분노가 풀릴 거야 그때까지만 가 있으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비 이삭에게는 배우자를 위하여 잠시 잔여오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달이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오는 시간을 감안하고 거기에 한 달을 거주하였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부모 형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걸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자식을 사랑하며 애지중지 내 자식 내 아들 내 자식 내 아들 해봤자 소용있다 없다? 소용없다입니다. 소용없어요. 정신 차리고 우리가 좀 깨달아야만 합니다. 아들을 우상처럼 여기며 산 부모들은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들 하나인 요즘 시대에는 자식이 아들이 뭐 우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이에요. 며느리에게 제사상을 차려서 차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해서 그 며느리가 참 의아하게 생각했답니다. 기독교 가정인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가 그랬더니 아들을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행한다라는 말을 듣고 놀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예요. 요즘 가정에서 아들을 우상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아들이 한국 문화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것, 이 기독교 가정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아들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면 야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부모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럴 수 있느냐 뭐 억울해하거나 한탄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하여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러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라반이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하죠. 15절 말씀에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때의 야곱은 품삯으로 물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 풍습에는 결혼 지참금이 있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때는 결혼 지참금을 주어야 합니다. 야곱은 결혼 지참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그 대가로 이제 일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을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이 어떻게 해요?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첫눈에 반해버린 사랑하는 라헬을 위하여 7년이나 수일처럼 며칠 동안 여길 정도로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된 일을 하더라도 라헬과 함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고 라헬을 아내로 맞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후 어떻게 됩니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라헬을 준 것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를 먼저 주는 거예요. 야곱은 뭐 항의해봤자 소용없지만은 그래도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속이고 그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삼촌이 이런 대답을 하잖아요. 26절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러면 진작에 그렇게 말할 것이지. 진작에 그렇게 말할 것이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 말 하니까 얼마나 참 억울하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7년 동안 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더 일하라고 섬기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억울한 겁니다. 내가 삼촌에게 속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포기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30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럼 총 몇 년입니까?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하여 14년 동안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는 뭐 목축업, 야곱이 한 일이 목축업이라 보면은 뭐 농사 짓는 거는 뭐 농번기, 농한기가 있어서 뭐 그래도 조금 뭐 힘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때가 있지만은요, 목축업은요 사실 쉴 수가 없습니다. 매일 양떼들을 데리고 나가야 하죠. 밤에는 지켜야만 하죠. 철이 되면 털을 깎아야만 하죠. 너무 힘들고 고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며칠같이 수일같이 여기고 또다시 7년을 섬기게 되었다. 이러한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러한 야곱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걸 한번 살펴보려는 것이죠. 야곱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는 야곱을 견디게 한 것이 뭘까요? 사랑의 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 머나먼 땅에서 타향살이를 하는데 사랑하는 라헬이 옆에 있으니까 외로움도 느끼지 못하고 고생도 고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실 7년이 아니라 14년을 수일같이 여긴 거나 마찬가지죠. 그 세월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처럼 힘든 객지 생활과 노동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사랑의 힘이었다.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면서 한결같이 이렇게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의 변천사라고 하는 유머가 있더라고요. 사랑의 변천사 첫 번째 하품할 때입니다. 이 초기에는요 어떻게 이제 얘기하냐면은 아이고 피곤한가 보구나. 중기쯤 지나가면은 냉수 먹고 속 좀 차려라. 그 다음에 말기가 되면 하품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입 찢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먹을 때 음식 먹을 때 초기에는 어떻게 말하냐 하면은 아이고 좀 천천히 먹어 체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조금 지난 다음에 중기가 되면은 좀 적당히 먹으라고 살찐다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말기 오래된 면은 그만 좀 먹어 뱉어져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변천사. 이 사랑은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죠. 야곱은 변하지 않았어요. 7년이든 14년이든 한결같이 변함없이 한 여인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7년을 수일처럼 여길 뿐만 아니라 14년을 일꾼처럼 그렇게 일하면서 섬겼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했기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루었느냐.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 아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사랑은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에요.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을 때에 우리가 광야 같은 그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우리들이 지치고 힘들어도 살아갈 힘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물어보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라고 물어보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신 것이죠. 주님을 사랑할 때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우리들도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 사랑할 때에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의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주를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주님을 사랑할 때의 진정으로 우리는 5년이든 10년이든 15년이든 20년이든 수일같이 여기며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섬길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인내하며 살아갈 힘, 힘들어도 끝까지 주를 섬길 수 있는 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주님의 사랑이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힘으로 끝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야곱의 선택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쏭입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야곱도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 나면서부터 사기꾼 기질이 있는 야곱이죠. 지고는 못 사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비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앗아갔지 않았습니다.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을 훈련하기 위하여 하란으로 보낸 것이죠. 어떤 훈련입니까? 야곱 안에 있는 못된 기질과 습성을 뽑아내고자 하는 훈련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단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쳐서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연단하시고 훈련하는 과정이 야곱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당한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기치고 속임수로 살아온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 야곱보다 더 능가하는, 어쩌면 사기꾼일 수 있겠죠. 야곱을 그렇게 속였으니까 더 능가하는 사기꾼을 통해서 야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 속임을 당하고 나니까 속임 당한 자의 마음을 알게 되겠죠. 야곱은 그제서야 아비의 마음을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게 된 것은 단순히 형 에서를 피해서 간 것만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만 하루아침에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단하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듬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시키는 목표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어느 정도 봐주듯이 그렇게 봐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그렇게 훈련시킬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것이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다라는 심리학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숨겨진 모습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나를 고치고 또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훈련시키십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힘들고 어쩌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벼랑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사랑의 손길로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연단받고 훈련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모세의 인생을 세 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의 왕궁에서 보내는 40년입니다. 이때는 나는 굉장히 잘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가진 때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입니다. 이때는 나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기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40년입니다. 이때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쓰임받는 사람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훈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바로가 왕궁에서 보냈던 시기와 같습니다. 나는 굉장히 잘난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잘 나가던 때를 자랑합니다.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면은 미디안 광야 때와 같은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스스로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입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모세의 출애굽 40년의 때가 찾아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때는요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보다는 더 힘들고 고달플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네. 어떤 시험이 와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섭섭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이것이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 때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어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그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과정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인내하며 성숙하고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